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봉독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듣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수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을 복되게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2017년 마지막 달에 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했던 2017년이 이제 2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연말에 분주하게 사람들과의 모임을 갖고 또 들뜬 가운데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낼 것이 아니라 차분한 가운데서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그렇게 반성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현재 지금보다도 더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2017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하실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 감사할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쉬운 부분들 또 감사한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해의 마지막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길 원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과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주제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은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는요, 마지막을 암시하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5절을 보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좀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베드로 사도는 이 4장을 쓰면서 임박한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성도들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었던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에게 이제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성도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던 모든 이들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 모두를 심판하는 그런 심판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한 해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에 또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과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때와 기간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종말론적인 자세로서 마치 종말이 내일로 다가온 것처럼 그렇게 오늘을 살아야 할 것이고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인식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에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인식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집중해야 하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럼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주 언급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고난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고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서 또 한 번 그리스도의 고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깨달을 때,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깨달을 때 성도들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하는 그 주제는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조금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구절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찾아보려고 저도 많이 씨름을 했지만 그렇게 명쾌하게 설명하는 학자들을 만나보지 못했고 계속 거의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난 한 주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본문에 담겨있는 그 표현을 완벽하게 다 해석하지는 못할지라도 최대한 그 가까이 근접하는 그런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갑옷은 무엇입니까? 갑옷은 보호장구지 않습니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무장을 하라는 것이고 싸울 준비를 하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묵상함으로 마음을 무장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런 의미로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감당할 때에 그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그렇게 먹고 어떠한 일을 감당하면 우리는 좀 더 다른 그러한 성과들을 낼 수가 있죠. 뭐 같은 공부를 할 때도 정말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깊이 성찰하고 이 공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 학업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죠. 그냥 등 떠밀려서 학업을 하는 사람들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가를 생각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인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미 명백하게 그 복음서들을 해석해 주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해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마음을 무장하고 마음에 갑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들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1차 수신자들이었던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고난이 힘겹고 그 고난이 참 피하고 싶은 그런 고난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을 맞서고 환난을 좀 더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들을 통해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갑옷을 입어야 할 만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만큼 그렇게 단단히 마음을 무장하지 않으면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7절에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무장하는 것이죠. 그냥 시대의 흐름에 떠밀려서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서 이 미국의 한 해를 돌아보면 할로윈이라고 해서 막 할로윈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각 집에 무슨 할로윈 장식을 하고 사무실이나 이런 차에 할로윈 장식을 하고 또 성찬들이 됐다고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그냥 사람들은 그 의미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인식한다면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끊임없는 적의 화살이 날아다니고 적군의 칼과 창의 공격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면서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그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를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죄의 홍수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멀리 나갈 것도 없이 우리의 집안에도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많은 그런 죄의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찾지 않아도 우리는 죄가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지 우리 옆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죄를 멀리하는 삶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삶일지라도 실제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십시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묵상하며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갑옷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죄를 그쳤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그쳤다는 말은 죄를 근절시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죄를 완전히 근절시킨다는 말은 아니고 죄를 제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아무리 많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 고난을 묵상한다 할지라도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성화의 길을 걸어갈 마음의 동기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이 글에 보면 복음서에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지만 그 해석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해석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뭐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없이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시며 죽으셨는가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이제 산자와 죽은자 모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재물을 쌓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그것은 바람에 날려가는 먼지와 같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이 다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흘렸던 그 땀과 눈물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온전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는 점진적으로 이 성화를 힘쓰게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2017년 한 해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가를 저는 묻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2017년 한 해 거룩함에 있어서 성결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진보를 이루셨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올해의 마지막 시간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을까를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죠. 주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그런 목표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과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우리가 더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요,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이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대조되는 삶의 전형적인 두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든지 오직 두 길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자신의 정욕과 세상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보시면 이 진리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면 세상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사람의 삶의 그 방식을 새롭게 바꾸어 놓으신다는 사실이죠. 더 이상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더 이상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지난 날로 족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는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다름질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시대와 장소와 구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비방하고 박해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4절 말씀을 묵상할 때에 복음서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서 무덤 사이에 거하며 그 밤낮 소리를 질르며 살았던 그 거라사 그 광인을 치료해 주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쇠사슬로도 그를 억제할 수 없었던 그런 군대 귀신에 들렸던 거라사 광인을 치료해 주셨는데 귀신이 그 거라사 광인에게서 쫓겨나면서 예수님께 요청하죠.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서 함께 몰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 수천의 돼지떼들이 군대 귀신에 이끌려서 비탈길을 내리달립니다.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다죠. 바다에 빠지면 죽는 거죠. 그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앞에 있는 돼지를 따라서 질주하듯이 비탈을 내려가고 결국 그 수천의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서 몰살해버리고 말죠. 지금 4절의 그 말씀은 그러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들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와 같은 사람들의 삶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깊이 성찰하는 것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인생을 끝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조금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톨릭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뭐 연옥이라는 교리들을 그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들으셨을 텐데 본문은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죽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형이고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은 과거형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죽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들었지만 죽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본문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죽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6절 하반절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복음이 전파되는지 복음 전파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목적은 더 이상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도 아니고 인생의 목적도 아닙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묵상하면서 그 유익은 죄를 멀리 떠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죽을 때에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임종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인생을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물론 완벽한 삶을 살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삶에서 자신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을 가장 부러워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본문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받은 성도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둘은 비슷한 것처럼 들리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위해서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죄를 떠나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서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또 자주 실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께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떠나서 성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는지 올 한 해를 깊이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제가 오늘의 결론의 말씀으로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또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좀 무거운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시작했던 2017년이 어느덧 이제 마지막에 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끝날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며 반성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베드로 사도의 그 권면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떠한 일들보다도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남은 삶들을 살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잘 떨어지지 않고 또 아무리 멀어지려고 해도 우리의 삶 가까이로 다가오는 그런 원수와 같은 그 죄를 우리가 이제 제어하며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남은 삶들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정욕을 따라서 살았던 그 시간들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육체에 남은 그런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얻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간신히 꺼낸 것 같은 그러한 구원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